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5월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참 다른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또 함께 하시며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자 주님의 계획과 또 주님의 역사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또 빛이 되어서 가정을 잘 밝힐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사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종종 인용하는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도 많이 쓰시고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인데 이분은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피차의 성장 배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것은 2차적이고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가정의 행복은 매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만들어 가야 하고 내일 만들어 가야 하는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얻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써 성취해야 할 목표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 이제 신혼 때는 우리가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현실을 부딪히다 보면 그런 생각 없어지죠. 그리고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주님께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애써 성취해야 할 목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깊은 동의를 합니다. 가정도 이러하겠지만 교회도 똑같은 속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분들의 배경,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애써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우리 서로 가족의 일원들은 서로 결박할 수 있다.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결박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저해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것을 푸는 방법도 알고 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서로에게 쉬운 결박과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나와 있는 표현 멍에 이런 것들을 더 풀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또 풀어준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애쓸 때 그때 벌써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애쓰는 그 자체의 모습 속에서 사랑과 지혜가 싹트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진짜 참 가정이 되어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가족이 어떻게 더 자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물된 동산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어떠한 뭐 실질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행복의 대체품들이 채워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행복의 길을 진짜 행복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또 가정을 비추어 보면서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한번 또 9절 후반부와 10절 11절 이렇게 좀 살피면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신 새번역에는 이렇게 나오죠. 9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가정이라고 이제 바꾸자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가정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이렇게 말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멍에라는 말은 똑같이 사용해요. 그런데 폭력이라는 말 대신에 손가락질 그리고 폭언이라는 말 대신에 허망한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어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개역 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폭력, 폭언 그러면 아이 우리 가정에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쉽겠지만 사실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멍에는 결박 지난주에 우리 같이 보아오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멍에라는 것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상대를 컨트롤하는 거죠.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것이고요.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맞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 상대에게 이제 손가락을 내미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손짓이에요. 이 무시하는 손짓에는 분명히 판단과 비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언제 굉장히 왕성해지냐 하면 남과 비교할 때 왕성해져요. 그죠? 판단.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멈추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으면은 무엇과 비교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게 우리가 보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비교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팍 튀어오를 때 그것을 잠시 절제를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그 상대의 장점 그리고 장점과 은사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지. 그리고 단점이 느껴진다면 뭐 우리 그 당연히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단점은 오늘 내가 품어준다 라는 그런 그 행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정말 이 손가락질을 멈추고 가족을 자유하게 하며 사랑이 깊어지게 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참 좋아. 지금 이렇게 잘 해봐. 오늘도 이렇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장점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같으면 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은 모습이 있으니까 오늘 사람들에게 참 좋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과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판단과 비판이 멈춰지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뇌의 회로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게 뇌의 회로를 바꿔도 안 바뀐다. 그러면은 이게 참 정말 어렵고 난감할 텐데 몇 주 동안만이라도 시도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과 비판은 멈춰지고 칭찬과 격려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를 우리가 못 버티는 겁니다. 몇 주. 뭐 짧으면 3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3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 습관은 몇 주간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바꾸는 것이. 그런데 안 바뀌죠. 시도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허망한 말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허망한 말은 썰렁한 개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아재 개그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아재 개그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뭐 이런 거죠. 연예인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승기입니다. 여러분 가수 이승기 아시죠? 이승기입니다. 아직도 못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원래 아재 개그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허망한 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가시를 품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시를 품고 하는 말.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말이죠. 힘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나한테 그랬다. 아빠가 나쁜 말 마음으로 저랬나?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근데 뒤를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아빠가 나한테 뭐 오늘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찔르는 그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는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태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서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가시가 있는 말은 그 사람을 어쨌든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뭐 누구라도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말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결핍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들춰내서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허망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 근육이 튼튼하면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족에게서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노상 찌르는 말을 하면은 1년, 2년, 5년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 자신도 그 말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휴 그냥 그래 이 정말 찔리는 마음, 쓰린 마음 그냥 내 운명이다 이렇게 삼고 그냥 막 지내게도 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또 폭발하면 싸우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거를 잘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과 표현을 많이 하는가 이런 걸 좀 인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좀 의탁하고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 타인이 나로 하여금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가 아니면 좀 멀어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성찰하는 훈련이 있으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이것도 믿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이제 해보려면 녹음해뒀다가 듣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그러시긴 이제 힘들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설교하는 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말을 하나 또 무슨 표현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원고에 있는 말을 하니까 빗나가는 말은 별로 없지만 원고에 없는 말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제가 좀 저를 보면서도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말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이제 자기 반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한 거를 가급적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것만 이렇게 보이게 되면 저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멍해, 그리고 손가락질, 그리고 허망한 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경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넘어가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정성을 잘 들여서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가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그래요. 아니, 우리 집에 뭐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이 있나? 이 정도 채워졌고 이 정도 가면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비교죠. 비해서 잘 뭐 채워지고 그리고 잘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필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가정 안에서 지금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제로 뭐가 없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영혼이 피폐해져서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그리고 나는 뭔가를 원하는데도 원한다고 말을 못하고, 그리고 눌려서 살든지 아니면 거기에 치여서 살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괴롭게 살든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족 일원들 안에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영적 상처를 지니고 삽니다. 이 영적인 상처라는 것이 인간의 많은 문제의 핵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 상처의 핵심이 뭐냐? 브래드쇼 같은 가정 전문가는 어릴 적에 받은 인격적인 무시 그리고 모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인격적으로 이제 왕성하지가 않고 반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고 모멸을 해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속에 굉장한 아픔과 당황스러움과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씨앗을 뿌려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멸당하고 무시당한 거를 분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나는 이렇게 당해도 싼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뭔가 나쁜 증상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을 시키며, 나는 이렇게 모멸을 당하는 거 싫지만 그래도 당하면서 사는 것이 그냥 내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정말 많은 다양한 증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나타나게 되고, 장년이 되어서는 이것이 이제 굳어지게 되면은 자기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경직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맞는 사람을 만나면 괜찮은데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채워져야 할 많은 좋은 것들을 결핍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잘 바르게 곧게 자라야 할 것들이 왜곡되어서 찌그러져 있고 뒤틀려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만을 향해서 양육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형제 간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간에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장자이신 부모이시지만 얼마나 그 당신의 영적인 상처 때문에 아파하며 그걸 표시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핍이 되고 왜곡이 되고 한 그런 상황들, 그래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허망한 말을 하여서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사실 그 영적인 실재를 바라보면 우리 부모님도 참 불쌍하시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볼 때 어떤 결핍인지, 어디서 왜곡되었는지 이것을 알면은 풀릴 것 같지만 사실 이거 알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한테 가져가도 그냥 몇 가지 알려줄 뿐이고 그것도 100% 맞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내면에서 일어난 영적인 상처로 말미암은 결핍과 왜곡이 어떤 다양한 증상을 띠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정말 탁월함과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볼게요. 이 회복의 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쭉 가르쳐져 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확증된 것입니다. 말씀인 즉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보시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과 마음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당사자에게조차도. 그렇죠?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고 저렇고 그냥 꼭 필요한 경우에 몇 말씀해 주시지만 그걸 일일이 구체적으로 막 노트에 이만큼 쌓인 정도로까지 그렇게 양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요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어로도 이제 읽으실 수 있는 분 읽어보십시오.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이거 고쳐줬고 저거 해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다 동일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서로를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또 똑같은 주제가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다. 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혼 구원만 하시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구원받은 그 삶의 여정 속에 더 풍성한 복을, 유업을 약속하시고 더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행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만 받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이것을 영혼 구원, salvation plus 유업 inheritance. 이중수 목사님이 쓰신 히브리서 제목이 이러하죠. salvation plus inheritance. inheritance, 이 유업을 더해주시는 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따리까지 챙겨주시는 실질적인 베푸심, 그 사람의 필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행위, 그것을 긍휼, 자비 이렇게 말 표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러면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자녀다우게 하는 자질과 또 품격과 그리고 더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은사와 축복을 약속하시고 더해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에요. 자비이고요. 우리 가족 모든 일원에게 필요한 것은 예외 없이 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 필요와 그 이상을 채워주는 자비와 긍휼이 바로 가족들의 이 필요입니다. 우리의 가족 가정에서 나는 정말 가족들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를 길러내야 되고 또 만약 공급해야 되고 하는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냥 거기에 바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외로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아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고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의 필요를 위로의 한마디 그 이상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는 그런 가족이 있을 때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전반부에서는 이제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이라고 이제 조건부가 붙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1절에서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광야 같은 내 인생 속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할 때 누구의 빛이냐면 너의 빛입니다. 너의 빛.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받으니까 나의 빛이 어둠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야, 빛이 없을 때는, 나의 빛이 없을 때는 내 인생이 어두워요.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 실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혼동스럽고 그래서 추측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허무한 더듬는 행위들이 많이 생겨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런 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적군의 기지에다 조명탄을 팡 하고 쏴대면 그럼 대낮같이 밝아져서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어떤 기지가 있고 어떤 무기 창고가 있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자 여기에는 무엇으로 타격을 하고 저기에는 무엇으로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죠. 나의 빛이 나의 어둠 속에서 활짝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나의 속에 있는 실체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 요거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요건 내가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아 이건 내가 정말 어떻게 잘 가꾸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료한 결단이 서게 되고 그리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빛이에요. 내게서 이렇게 생산된 빛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나타나는 빛이에요. 반사되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을 거기에다가 난 딱 걸겠다라는 결단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해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나는 생명 건다라고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났다. 성경이 어디를 연상하시게 되죠?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창조죠, 창조. 창조 1일.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이 물리적인 일이죠. 이 하나님이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 물리적인 일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도록 할 때 우리는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적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그것도 또한 자신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이 담대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해지고 당당해지면은 따라오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겸손입니다. 써놓고 물어보면 다 답을 하실 수가 있죠. 예, 이것입니다. 내가 딱 보면은 이제는 아는데요. 딱 보면 내가 어떻게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를 아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싸우지 않고 그냥 딱 겸손하게 당신은 그 길을, 나는 내 길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주께서 인도하셔서 광야 같은 메마른 내 인생 속에서도 내 영혼,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영혼 대신에 나의 필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RSV나 NRSV 같은 데 보면요. 근데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나의 필요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뼈마디에 원기를 주신다. 골다공증이 낫게 하신다. 그래서 살맛나게 하신다. 살맛나게 한다. 이것입니다. 삶의 활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당해지고 겸손해졌는데 삶의 활력이 없다? 이거 그림이 안 맞죠? 그래서 나에 대한 삶의 긍정과 활력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시죠. 네가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되게 하겠다. 물줄기가 이어진 동산 또 성경에서 생각나시죠? 어디입니까? 저건 제가 얕게 화살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에덴이죠, 에덴. 자, 에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 강 한 줄기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에덴을 이제 강 네 줄기가 지나가요. 비손, 기혼,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네 강이 흘러요. 그 네 강이 이 에덴 땅을 적셔서 모든 생물과 그리고 모든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는 근원이 되어줍니다. 이거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물이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생명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힘이 공급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타락 후에 우리는 여러 죄악 속에서 살면서 이런 뚜렷한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생명의 물 대신에 대체품, 뭐 쉽게 말하면 뭐 명예라든지 뭐 아니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기타 등등 대체품만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채우면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에덴의 이 강 생명의 이 힘이 회복되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우리 삶 속에 긍휼이 회복되면 이 에덴의 복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에덴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또 일거리를 주시되 가꾸고 지키게 하셔서 우리 아바디의 참 아바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하면은 저는 진과 선과 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이 충만한 동산. 자, 그 동산이 우리 가정이 된다면 이거는 놀라운 변화이고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걸 잠깐 뒤로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생명의 샘이 되는 그런 우리 각자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샘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그런 에덴 동산의 부요함을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길인가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긍휼을 구하시고 긍휼을 배우고 또 베푸셔서 생명이 삶이 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실 줄 믿고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정말 긍휼이 여기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는 길인가를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이 긍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 또 참되고 선한 가정을 이루어서 에덴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